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2장.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분의 죽음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서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가르침과 설교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증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둔 것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도 지혜로운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할 자들인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숨겨졌던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이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어떤 귀도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상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셨다 라고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까지도 찾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곧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게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직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나 자신은 어떤 사람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누가 그분에게 충고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역대지상 제25장.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지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사브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사브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사브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아와 마따디아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애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북기야와 마따니아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주와 금은과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288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삭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 형제와 아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넷째는 이스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섯째는 북기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아홉째는 마따니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두째는 하사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다섯째는 여레목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일곱째는 요수부가사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둘째는 깃달디와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셋째는 마하시옥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과 그 아들과 형제 12명이 뽑혔다.
돌아오. 켰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흗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문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5장이 그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변임을 볼 때 21세기의 과거 시대보다도 더 부활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당시 그 수많은 우상 숭배의 다른 종교들이 있었음에도 역시 부활에 대한 신비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도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긴 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부터 벌써 호소력 있는 원칙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성경대로 성경대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서 이것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환상이 아닌 이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예수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주님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환상 중에 본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물론이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함께 목격된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경과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객관적인 검증 위에 자신이 직접 만나 뵌 주관적인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야 완벽한 것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성취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된 객관성 위에 자신이 확인한 주관적인 경험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증거된 복음이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1절 상반절에 물론 먼저 완벽하게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알아지는 것이 복음의 이치이지만 그럼에도 계속 들음에도 알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바울은 다시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런 덕택에 그 복음 가운데 서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다시 확인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 우리 신앙의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복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바울로부터 전해들은 교훈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다, 카테코라는 그리스어인데 꽉 붙잡다, 붙들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귀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데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하반절인데,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인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여기서는 역시 그 바울 사도께서 믿음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라는 경계는 헛된 믿음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따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첫 부분에서 두 번째 중요한 확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 즉 약속을 따른 것임을 증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 상반절이고, 무엇보다도 남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 자신이 받은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인 거지요. 부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에 기록함으로써 구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인해주고 있음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 하반절인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죽고 사심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또이 원리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즉 죽음이란 자기 희생과 겸손, 헌신, 자신을 부인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은 죽지 않고 부활에만 욕심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교훈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객관성입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을 뵌 사람들은 장사 지낸 무덤을 지키고 앉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부터 수없이 많은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까지만도 전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반대편에 서 있던 바울 자신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주신 사실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즉 베드로죠, 열두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의 형제였죠,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행전 14장 14절에는 바나바까지도 나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이라고 바울은 말한 바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0장 41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대상의 수가 같지 않았습니다. 주로 주님과 살아 생전에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반대편의 불신자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했는데, 대다수라는 말이 더 많은, 대부분, 매우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이 온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까지도 주님을 함께 배웠던 사람들 중에 다수는 살아있었고 그들도 바울의 말을 입증해 줄 것이라는 의미를 이 말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 사도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바울 사도의 겸손을 봅니다. 그런 사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주여 누구시니이까 사도행전 9장 5절에 두려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교회의 핍박자요 예수도의 반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도의 부활의 사실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9절인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8장 3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한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말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야말로 참된 주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다시 객관성과 주관적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울의 당부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 증거해 준 대로 믿는,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과 부활 후 그를 만난 자들에 의해 증거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을 믿고 믿지 않고가 삶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들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계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해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분파시고 천사들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의 속성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속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와 나눈 대화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스스로 계시는 분 혹은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분명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입니다. 그에게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항상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어서 이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야고보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육체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영을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의 용어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본 적이 없으므로 영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속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미국 표준판 성경 ASV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리고 신명기 4장 35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인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각각 거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그의 신적 속성의 표현입니다. 성경 첫 절에서 한 분의 하나님 안에 계시는 복수인격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주어는 복수형이지만 동사는 단수로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 분 안에 복수인격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여호와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남으로 반드시 세 분의 하나님을 계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단일성 개념과는 모순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른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개념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복수인격을 부인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는 인격이라야 합니다. 배반당하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 기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번에는 시편 147편 5절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잠언 1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주변에 작고 하찮은 것까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동정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섯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은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하늘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바로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도 바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면 이와 같은 기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함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함은 그의 지식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함은 그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편재하시다 함은 그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은 이런 개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마르스 언덕에서 당시 이교도들에게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의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예수가 이 땅에 거니셨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언약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영원하고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서 3장 6절.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다윗은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은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8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일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맹세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이렇듯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보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지킬 수 없는 약속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결정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릇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이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위대한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